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사사들은 단 몇 줄의 문장으로만 그 사역이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러하고 또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 인식 하나만으로 그는 사사가 될 만하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만한 힘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분량이 삼손의 그러한 면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끌어내시는 일들이 많이 설명되기에 분량이 많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사실은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벌써 오늘로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드온과 관련된 설교는 세 편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한 번 하고 지나갔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기드온도 그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거나 위대해서 그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삼손과 마찬가지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해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들이 이렇게 꽤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손이나 기드온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마치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많이 이입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모자란가, 또 못났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두드러지고 그런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사사들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의 반응은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야 일하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일해야겠다. 이런 각오나 결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죠?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도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입장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아니면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혼내시던가 정 안 되겠으면 잘라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참으시고 그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들을 증거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앞에서도 염소 새끼 잡아놓고 무교병 만들어 놓았을 때에 국 위에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재물을 태워버리는 아주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영까지 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고 하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미디안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혹독한 고난의 손길 안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뭘 요구하죠?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증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 가운데 둘 테니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말라 있게 해 주십시오.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은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이슬이 내리면 온 땅에 다 내리지 어떻게 양털 위에만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기적을 확인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못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하고 들어주십니다. 양털 뭉치 위에만 이슬이 내려서 그 다음날 짜보니 그릇에 물이 한가득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했어야죠. 근데 기드온이 요즘 말로 선을 넘었습니다. 한 번 더 요구하죠.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있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왜 기드온이 이 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의 요구 자체에도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연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반복되는 표징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기적 같은 표정을 반복하여 보였지만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변하지 않은 현실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이 이 기드온이 믿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랬듯이 여전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여서 이제 수확해야 할 토지 소산을 다 뜯어먹기 위하여 메뚜기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예측하는 자신들의 현실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자신들의 모든 토지 소산을 다 빼앗기고 핍절하고 궁핍한 고난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암울한 생각만이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적 같은 표징이 있으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에게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식적으로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내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때 기적을 행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기드온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었죠. 하나님의 그 같은 기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나 이 기드온은 자기가 가두어져 있는 고통과 절망의 그 조건 안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허덕이면서도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 같은 표징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주어지고 표징이 주어졌지만 그에게 불신은 거두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된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기 조상들의 일과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앞서 있었던 사사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선을 자기가 보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한정 지어놓고 하나님이 바뀌셔야지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유일하신 신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6쪽쯤 됩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과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재배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쳐 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유다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 아수르와 밀접한 동맹의 관계를 맺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정책을 펴나가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남유다가 아수르에 대한 의존력을 높여가면 갈수록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뢰함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높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 반대로 더 커져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은혜의 샘을 버리고 세상에 강물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은혜의 샘물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이죠. 세상에 강물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만큼의 풍성한 수량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들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힘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징계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너희가 힘으로 삼고자 하는 그 아수르가 너희를 치는 심판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흉하고 창대한 불이 유다에 가득 흘러넘쳐 모든 것들을 다 뒤덮을 것인데 유다의 목까지 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심판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목까지 찬다라고 하면은 참 위급하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뜻을 그 안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무얼로 알 수 있을까요? 목에까지라. 그 이상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자신들의 정세 속에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내몰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붙들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군사를 모으고 미디안 앞에 섰지만 현저한 군사력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질 것이고 지게 되면 여지까지 겪었던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들을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절망과 낙심이 이 기도원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뿜어져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더 큰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지까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해야 하는 조건은 너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압도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기드온에게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원어에서도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여느 신에게 묻는 것처럼 사실은 묻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 놓치고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끝끝내 그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드온을 바꾸어 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유의 기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녹음기 켜놓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 기도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바꿔내는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내 현실이 바뀌고 그래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간구했던 그 기도가 들어지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응답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은혜를 입지 못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던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따라 징계와 심판이 있었는데 앞서 이사야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꾸어 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한참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태어났더니 아빠가 누구더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많았습니다. 태어났더니 아빠가 만수르였다. 이제 이게 뭔가 하면 태어났더니 만수르, 그 아주 부자래요. 예, 뭐 없는 것도 없고 아주 큰 부자인데 태어났더니 아빠가 부자이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거 가로치고 부럽다, 이제 이런 게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나는 아빠가 재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도 내 아빠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태어났더니 아빠가 만수래요. 그 아빠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이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인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인가요? 태어났더니 아빠가 메시예요. 근데 그 아빠한테 축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해달라 이런 얘기를 부모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이니까 충분히 이 사랑의 마음들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자리까지 끌어내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 있게 서는 자리로 이 기드온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작업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붙드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의 은혜, 또 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을 견디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편 34편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손을 피해 오랜 세월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숨쉬고 있는 내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잡힐까 봐 그렇죠.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 근심과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는 무얼 먹어도 맛있지 않고 배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잠을 잔다 하여도 불안 속에서 자기 때문에 그 잠이 깊이 들 수가 없을 겁니다. 도망다니다 못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다윗이 블레셋까지 망명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적국에 망명을 하였는데 얼마나 다윗이 끝모를 막다른 골목까지 밀렸는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블레셋에 망명했다고 해서 이제 그의 고난은 끝이 났나요? 편안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대적하여서 싸워서 매번 승리한 장수입니다. 그런 다윗의 신분이 들통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신분이 탄로날 처지가 되자 자기 수염에 일부러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미치광이 내쫓아라 이렇게 해서 쫓겨 나오게 됩니다. 쫓겨 나와서 지은 시인데 사실 그때의 다윗의 처지라고 한다면 대단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도 도망갈 데가 없고 이제는 적의 나라에서도 쫓겨났으니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들 다 미리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그 요구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어주셔 포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구속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영광스럽게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우리의 절망이 결국은 절망뿐이어서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반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꾸어 가시는 역사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소망이 완성되는 자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모은 군사들이 적다,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뿐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슨 고백을 하고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절대적으로 열세한 자리에 있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선언과 선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오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똑똑히 목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고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부름받고 택함 받은 성도의 마땅한 신분이자 책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주어진 승리를 감사함으로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어두운 절망과 같은 우리의 현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담아주신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놓칠 때마다 하나님 기도원을 설득하셨듯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